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어서 그 올림픽을 우리 성도님들 다 재밌게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올림픽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탁구, 그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 워낙 금메달 많이 따다 보니까 은메달 하나 따는 것 뭐 크게 뭐 값어치가 금메달보다 없어 보이고 별 감동이 안 올 것 같지만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게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이 하나하나 이게 너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고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 탁구 단식은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그 세 명을 보면요. 모두 30세가 훌쩍 넘은 그런 노장들이라는데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전성기를 다 지나버린 그런 노장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세계에서 2등에게 주어지는 그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선수 중에 오상은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보면 얼굴도 길쭉하니 그래 생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이 올림픽이 나가기 전에 작년 연말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팀에서 방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출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팀에 필요가 없으니 우리 팀에서는 당신을 방출합니다. 라는 그런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탁구만 하고 탁구를 위해서 살아갔고 그리고 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팀도 자신도 그때 최고의 성적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에서는 자신을 방출한다는 그런 통보서를 날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 적이 없는 무적의 선수가 되었고 백수 신세가 된 그런 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또한 그 앞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보낸 최후의 통첩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갈멜산에서 그 승리가 지금에 와서는 엘리야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도취에 있었는데 오늘은 비참한 패배를 몰고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알 제사장들의 갈멜산에서의 그 처절한 패배, 그 패배는 이세벨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지금 이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위협과 협박이 이 왕궁을 벗어나서 이제 엘리야에게까지 그 위협과 협박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세벨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 850만 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세벨이 분노했고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이 협박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배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 현상금이 걸린 사나이 엘리야는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남방 유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지방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그는 걸어가다가 외로운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생명 여기서 이제 좀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탈진했고 이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당신의 일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좀 빼주십시오. 당신께서 바알 숭배를 깨부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앉아 음식을 먹어라.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 머리밭에는 숯불에 구운 떡, 그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음식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야 할 먼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뭘까요?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때 당시 지금 엘리야가 사는 그때 당시 이 엘리야의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 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엘리야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그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바꾸셔서 그 다 해결해 주고 자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제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놓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물도 주셨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과 물 요것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떡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지금 협박하고 있고 그 협박이 무서워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치다가 이제는 지쳐서 탈진해서 더 이상 도망도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여서 이제 다 포기합니다.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적당하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빵 한 조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빵, 여기서 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우리 편으로 하면 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빵이나 떡. 이 빵이나 떡, 이 단어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니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파니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 그와 함께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쿰이라고 합니다. 쿰. 그래서 빵과 그와 함께 요 단어가 합쳐지면요. 영어로 우리말로 이제 거기에서 영어 파생됐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동반자 또는 동료, 반려자, 친구, 뭐 벗 이런 뜻의 단어인 컴패니언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파생되었답니다. 그래서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물론 친구, 뭐 동료 이렇게 해석되지만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빵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동반자란 우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동반자란 나와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동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빵을 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엘리야에게 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히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동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모든 일의 해결책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거나 다 풀어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로 좋은 부모는 이 점에서 하나님과 같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역경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자녀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때 아들아 기억하거라.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딸아,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함께 있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저에게는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채 두 돌이 지나기 전에 대략 한 20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저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래서 막 아빠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달려오더니만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제 손을 꼭 붙잡고 다시 그 강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자기만의 방언으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 강아지에게 전혀 위협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고 그 강아지에 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제 손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 강아지에게 가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빵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지금 당장 이세벨이나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약속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동반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적석으로 해결하는 그런 적석 해결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빵을 공급하여 주신 것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공급된 빵과 한 병의 물은 긴 여정,
엘리야가 앞으로 가야 할 40일 동안 가야 할 그 긴 여정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단한 광야길의 여행을 위한 하늘의 음식이며 호렙산을 향한 피곤한 여행자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떡과 물은 신한 여정에 도중에 하차하는 일이 없게,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너와 함께 강렬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길 위에서 너에게 지속적인 힘의 공급자가 되겠다. 라는 뜻으로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동무이시며 우리의 인생길 광야 여정의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옛날 결혼하실 때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하셨던 결혼 서약 기억하십니까? 성태군, 당신은 옆에 있는 이 정순이 양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잘 살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이든지, 아니면 건강할 때이든지 한결같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보호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주례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세 번을 네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서약은 결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서약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풍 가운데로 항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헤치고 함께 걸어가겠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서약의 뜻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동반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 나타나셔서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오르만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오르만지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르만지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누굽니까? 보시면 바로 그 손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오르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우러 오는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식사나 차를 한잔하자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별일 없냐?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와서 물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축 처진 그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말하기를 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대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 서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움직여서 당신을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 엘리야 이 자신 엘리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없이는 당신의 사역 끝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과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딱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로 딱 요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질문 네 단어 뒤에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그 답은 총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냐면 2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근데 엘리야는 구차게 막 길게 이야기합니다. 24개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네 단어와 엘리야의 긴 대답인 24개의 단어 매우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사용하는 24개의 단어들을 하나씩 그 입에서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이제는 내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오로지 자신의 활동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감시원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대원들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다. 천상천하에 이제 나 홀로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든 사역이 자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홀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만 일하는 것 같고 자신이 아니면 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역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지금 엘리야의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모든 사역이 자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다른 사역자들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에서 돕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 가장 적당한 때에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막막해서 내 삶이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막막해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고 탈출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큰 문제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 좀처럼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 이 상황에 놓인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즉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분, 잊어버리신 그런 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반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반자이십니다. 오늘 동반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